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4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실은 이 앞에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이 잡힐 뻔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노합니다 해서 다 잡았던 다윗을 포위를 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을 또 쫓다가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요,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발을 직접 이게 디뎌보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갔던 광야입니다. 사해 바다가 바로 바라보이는 그 앞에 엔게디 광야가 있고 그 광야를 따라서 쭉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좌우측 이 산들 사이에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동굴 어딘가가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일 거고 그 다음에 사울왕도 들어가서 뒤를 보러 들어갔던 그런 동굴일 거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거기 안쪽으로 쭉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오로지 바위 밖에 없는 돌산인데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욕도 하고 씻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 주변에 놀랍게도 또 물이 있으니까 요실수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그 주변에 쫙 들어서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메마른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을 숨겨두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굴도 많이 있고 물도 풍부하고 요실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숨어 지내기에는 딱 좋은 장소입니다. 사울이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그 골짜기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사울의 이 행동을 보면은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다윗을 쫓다가 내버려 두고 다시 블레셋을 쫓다가 전투를 수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또 바로 출동을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왔기 때문에 사울도 지쳐있고 병사들도 지쳐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숨어있다는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달려나온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고 무엇인가에 홀려있는 듯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상인이라면은 다윗이 좀 엔게디에 숨어있다 하더라도 좀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사울은 바로 일어섰죠.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이죠. 근데 육신의 생각에 자꾸 사로잡혀서 엉뚱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마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것들이죠. 그 생각 속에 자꾸 빠져 들어가면은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빨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성령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을 따라서 행하면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면은 지금 상황이 힘들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처럼 도망을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힘들어도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는 비록 왕좌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죠.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아빠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이 성도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하필 사울이 들어간 동굴이요, 그 많고 많은 굴 중에 다윗이 숨어있던 바로 그 동굴이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신학자들도 다 모릅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변을 보다, 그러니까 대변을 보다, 또 잠을 자러 들어가다, 잠을 자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금 성경 말고 그 앞에 성경은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시원하게 해석을 해놓은 성경은 없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다른 말로 하면 용변을 보다 또는 잠을 자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적군을 따르다가 왔기 때문에 피곤이 겹쳐서 잠시 낮잠을 청하러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굴 속에서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이 사울이 들어간 것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로 우연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지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진짜 권세와 능력은 이 사울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 실제로 권력은 다윗이 가지고 있죠.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딱 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 자리를 지켜야만은 참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애를 쓰고 있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도 똑같이 왕좌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지만은 그는 왕좌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그 시험이 오늘 이 시험입니다. 과연 다윗의 마음이 왕좌에 가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과연 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환경, 더 나은 안락함 그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냐.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 나는 이 고생하고 힘들게 도망다니는 것을 앞으로 언제 끝낼지 모르고 계속해서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은 나라는 바로 다윗에게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기약 없이 달려가야 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당장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부축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고생고생 도망다니고 사망과 삶 사이는 지금 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한 걸음 차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던 다윗인데 한 칼만 쓰면은 모든 상황은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왕좌를 탐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사실 일할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눈만 한번 딱 감으면은 내게는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가 넘어올릴 수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그러나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손대지 마라. 너는 죽이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때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는 조용하게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면서 안전하게 굴에서 나갔습니다. 이 사울을 보면은 일관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잘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또 발생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나가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빨리 내려놓고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독촉하는 음성이 바로 그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놓으라고. 이 음성이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전혀 모르면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이 얼마나 극악한 범죄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은 8절 말씀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되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정의롭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됐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목적이 정의롭고 올바른 것이라면 그 수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은 악한 왕이죠. 그리고 다윗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악한 왕 사울에게 큰 소리를 다윗이 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왕아, 네가 언제까지 나를 쫓아다니겠느냐? 네가 그리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자리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병사들에게 들으라고 아마 소리를 지를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다윗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향하여서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 앞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왕을 향하여서 내 주여, 그리고 엎드려서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의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단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또 장례집사니까, 이것이 마치 계급인 것처럼 이걸 가지고 예의를 안 지킨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책임자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예의를 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어르신들 앞에서는 반드시 예의를 지키고 일어서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그것이 예의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절을 하는 이 모습을 이전에 사울왕을 섬기던 그 모습과 똑같이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지 그 힌트가 나오죠.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잘못된 정보가 사울의 귀에 자꾸만 들어가고 있었죠.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합니다. 어디 어디에 매복해 있다가 왕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빨리 다윗을 처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짓된 신하들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된 말을 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사울은 더 악한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 의해서 좌우가 다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귀에 좋지 못하고 거짓된 것, 이와 같은 것들로 자꾸만 충동질하는 이런 소리들을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이 듣는 귀가 복되게 해주시고 보는 눈이 복되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것이 복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귀로 듣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이 들려오기보다는 나를 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꾸만 악한 것으로 충동하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들려오죠. 주변에 악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물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듣는 것을 엉뚱한 것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이것이 복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비록 악한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의해서 좌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악한 것을 들어도 복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우리들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오해하고 있죠.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사울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은 이런 억울한 모습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내하라, 견뎌내라, 그래야 다윗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대화를 하고 또 듣고 하다가 보면은 그 오해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지금 다 거쳐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참고 인내하라고 내 귀에 들려주시나 보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보다는 해석이 더 좋아서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복이 되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사울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내 주여 라고 부르더니 두 번째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사람들이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나는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옷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왕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울 왕이 펑펑 웁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의 입에서 다윗 네가 의롭도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왕좌를 탐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하나 주신 것이죠. 원수의 입에서 나온 선언입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을 인정해 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선언이 나왔습니까?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의를 갖추는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고 감동을 받은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최종 승리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이후에도 또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윗을 추격하러 나섰습니다. 자신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 앞에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통곡을 하고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면은 또 다윗을 추격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탄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영 아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를 때에 사울 왕은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은 골리앗의 키를 보니까 한 3m 20 정도 되고 창을 보니까 배틀체와 같고 도무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갔죠. 나가는데 다윗이 했던 말이 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지금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크기의 전쟁, 크기의 개념, 무기의 탁월함과 숫자, 강력함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소속의 개념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죠. 내 소속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 믿고 나간 겁니다. 이거면은 사실은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친근하게 지내면은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이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엄청난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골리앗,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를 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물맷돌까지도 던지지 못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상황을 다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푸른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푸른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물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면은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63빌딩과 같은 장애물이 놓여있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장애물은 늘 언제나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 이 부분만 잘 되어 있다면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죠. 그러니 골리앗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의식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이 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과, 그리고 지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내 곁에 계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쟁취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